로마 넓은 세상이므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공부 중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택하여 같이 다닙니다.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해드렸습니다. 유럽의 빌립보에서 리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인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주님을 믿게 되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 마케도니아 지역이 제일 왼쪽 위에 있습니다. 현대 지도로 보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죠. 16절에서 24절 바울 일행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합니다. 바나바는 이미 다투어가지고 헤어졌어요. 이 일행들은 귀신 들린 한 여자 노예의 점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빌립보에서. 노예의 주인들이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25절에서 34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의 족쇄가 풀립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 합니다. 바울이 막았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러자 간수는 회개합니다. 집으로 모십니다. 가족과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35절에서 40절 다음 날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법적으로 부당하게 매를 맞고 투옥되었음을 주장합니다. 관리들은 두려워하며 그들을 공식적으로 석방합니다. 다시 리디아의 집에 들러 교인들을 위로한 후 바울 일행은 그곳을 떠납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스토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4절에 점치는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치는 능력을 가졌고 그로 인해서 그녀의 주인들이 큰 수익을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주인들이 이익을 잃게 되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배경입니다. 귀신이나 영적인 능력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이미 공부했는데요. 시몬 마술사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었더랬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자를 고치는 성령의 능력을 이 사람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영적인 능력을 상업적 이익으로 취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서, 주술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불태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책들은 아주 값이 비싸겠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태워버렸으니까 재정적인 손실을 감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초자연적 능력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것? 악한 짓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점치는 여종 이야기 나오고요. 간수들의 가족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있고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여인 리디아의 집에 기거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스토리가 너무 일상적이에요.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이러한 맥락이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는 말은 글 속에 은밀하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주후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작가 누가는 예루살렘이 완전 파괴되는 70년대로부터 그 이후에 사도행전 누가복음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살아서 지금 이 시간 바울과 선교여행을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랑객의 유대인, 나라가 멸망한 유랑객의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당면한 절박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우리의 소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찬송도 부르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요, 인자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서 로마 제국의 황제와 맞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독자인 우리가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찬이라면 역사관, 역사관 세계관 자체를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하는 작품이 사도행전이고 누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는 교회가 역사관 세계관을 바꾸는 사례로서 저희들은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고 했죠. 이 귀신들은 자신들을 군대라고 부르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심층적으로 읽자고 제안했죠. 뭡니까? 이것은 단순한 귀신 축출 이야기로 보지 않고 로마의 지배와 그 억압적인 체제를 상징적으로 비판하는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라사 지역에는 로마의 12군단, 무려 5천명에서 7천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대의 기장, 깃발이 돼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한 사건은 로마 세력에 대한 상징적 비판으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 본문에서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 로마 제국의 경제 혹은 착취 구조에 대한 상징적 비판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점치는 여종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녀를 소유한 주인들이, 여기서 주인들이 좀 묘한 단어예요. 아니 주인이라고 하면 되지 왜 주인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네. 로마법에서 노예의 공동 소유에 관한 규정은 특히 소유권에 관련된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서 단순히 한 개인을 해방시키는 사건을 넘어서 로마 제국의 경제적 착취 구조를 상징적으로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체포된 것은 귀신을 쫓아낸 행위가 경제적 권력 구조에 타격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병고치는 사역, 단순히 영적 차원의 사건이 아니에요. 로마의 구조적 불의를 드러내고 그 구조를 해체하는 상징적 행동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맥락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금쟁이라고 우리는 폄하하죠. 손가락질하죠. 삭개오는 부당하게 얻은 재산을 되돌려줍니다. 네 배나 갚아버려요. 자신의 경제적 착취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것.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다고 했죠. 이 사건은 작가인 누가가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합법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바울이 여러 차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 시민권자라 그런 말을 참 자주 해요. 로마 제국의 법과 시민권을 사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보호하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러한 제국과의 관계를 다소 암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로마의 법정에서 빌라도로부터 죄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가 제국의 법체계 내에서 위험하지 않더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여러 번 재판을 받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기독교가 로마에 반대하는 폭력적인 단체가 아님을 강조하려는 뜻입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겪은 역사적 전환은 사도행전의 맥락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 종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었고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해야 했더랬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의 이방 선교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면서 기독교가 더 이상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교 내 소수파가 아니라 독립적인 종교운동, 기독교죠. 독립적인 교회운동으로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 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내에서 생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와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듯한 이러한 진술, 신권, 이것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로마 제국의 법적 틀 안에서 어떻게 신앙을 보호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고민한 결과로도 저는 봅니다. 결론적으로 16장을 사례로 들어서 보지만은 로마 제국 안에서의 경제 정의는 그리고 로마 제국 안에서의 합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확보하는 것, 이 사례들, 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슈퍼파워 종교라고 나팔 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신앙의 보편성과 합법성을 나라와 국가와 이웃으로부터 얻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지금 세속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요구도 먹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힘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힘든 과정이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주후 80년, 90년, 즉 예루살렘 멸망 70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했는데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사회에서 로마 제국에 순응하면서도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찾는 과정을 반영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단련된 정금, 격은 혹은 금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으로 소비됩니다. 소비된다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광주의 역사를 여러 고난 중에 하나로 소비할까 봐 염려되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반란이든 혁명이든 전쟁이든 패배나 패허나 포로들의 입장에서 기록이 남겨져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서 기록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잔인한 살육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남기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나 그 참혹함을 외면하는 듯한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영적인 그림으로도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그 시대가 남기고 그 시대의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독자인 우리입니다. 책을 읽는 우리예요. 혹은 당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세계관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작품 당대의 민족의 멸망과 폐허, 그 이후의 회복과 소망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벨상을 수상하게 된 한강 작가가 광주 민주화 봉기에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어떻게 지가 그 내막을 잘 알 수 있어? 욕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황당하죠. 그러나 그 초등학생 4학년이었던 작가는 성인이 되어 광주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기록은 역사의 현장이었고 광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무지몽매한 부끄러움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민족 자체가 그 땅에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주후 70년 사건을 어찌 20년, 30년 후에 누가의 기록,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글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라는 어리석은 질문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마지막으로 이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작가인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어떤 시대의 아픔 이후에 쓰여졌는지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칫 놓칠 뻔할 터인데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연 중에 로마 제국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지평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저희들의 속 좁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